예레미야 애가 2번 메시지. 세 번째 애가 징벌받은 백성과 동일시된 고통받는 선지자에 대한 애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애가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징벌받은 백성과 동일시된 고통받는 선지자에 대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께 괴롭힘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 백성과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은 상황이 어떻든 특히 괴로운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괴로움을 받는 백성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애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를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의 백성의 괴로움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괴로움.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의 백성의 괴로움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괴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의 힘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그의 소망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선지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에서 묘사된 괴로움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직접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의 느낌 안에서 그의 동정심 안에서 하나님의 괴로움 받는 백성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동일한 종류의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백성의 소망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소망. 21절부터 39절까지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의 소망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소망을 봅니다. 선지자의 소망은 그의 분깃이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그분을 기다리고 추구함으로써 한편으로 주의 행사와 판단을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요청. 40절부터 54절까지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요청을 봅니다. 먼저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길들을 시험하여 다시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서 가리게 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일으켜 그들을 멸하시게 한 그들의 범죄와 패역함을 회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기도. 마지막으로 55절부터 66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봅니다. 그는 그분이 그들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며 그들의 동기를 판단해 주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들의 원수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해 주시기를 그분께 구했습니다. 비록 이 애가가 구약의 냄새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신약 경륜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특히 22절부터 25절까지 해당되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면서 그의 백성의 모든 괴로움을 회고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괴로움들을 회고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유감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징벌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으며 예레미야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남아있는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존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주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접촉했음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였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또한 그분의 언약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실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실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내 혼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기디신 여호와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확실히 신약의 맛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22절부터 25절까지를 기록할 때 신약 경륜 안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그의 분깃으로 누렸으며 그의 소망을 그 자신이나 백성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온 소망을 그분께 두며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사랑이 있고 온화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분깃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이 곧 바뀌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회복의 시대에 관한 그의 예언들의 성취는 아직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예언들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궁극적인 완성의 시대가 아니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문제, 즉 시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요소를 의식하기 때문에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요소가 없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이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빨리 행하시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 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빨리 행하시지만 다른 많은 일들에서는 빨리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그분께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까지 몇 달을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살아계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낄 정도까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소망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오실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하심 아래 있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 애가의 55절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실행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상황인지. 나는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강조한 세 요점, 즉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분배하심 아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패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분은 성취하시는 데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분깃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시든 아니면 후에 응답하시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후의 결과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에 의해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